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5월 27일 수요일에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이제 5월도 얼마 안 남아서 북한의 모내기 전투도 거의 다 끝나가나 싶은데요. 북한의 농민들 일상도 궁금해지는 5월의 끝무렵입니다. 한국 제주 해안에는 불청객이 하나 있는데요. 중국에서 온 괭생이 모자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육지에서는 비료로 탈바꿈하면서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제주도 당국에서는 해안에서 수거되는 이 괭생이 모자반을 도내 필요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골칫덩이인 줄만 알았던 모자반의 재탄생이죠. 예로부터 제주 농가들은 자생하는 모자반을 비료로 써왔다고 합니다. 모자반은요, 토양의 염분과 무기물질 같은 걸 보충해준다네요. 바다에서는 골칫덩이인 게 농토에서는 좋은 비료가 돼준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참 다행이죠. 뉴스통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인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더 넓은 뉴스 코너에서는 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뉴스들을 더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70년간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신비의 땅, 우리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거고요. 수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즐겁고 건강한 스포츠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환율 정보도 세심하게 알려드리고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드류 월터 미국 국방부 핵 문제 담당 부차관보는 현지 시간 26일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미국이 꽤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터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에 대한 미국의 추정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월터 부차관보는 북한이 잠재적 핵무장 상대의 수준은 아직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미국의 억지가 충분하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강력한 핵 능력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까지 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지난 5월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총격 사건에 대해 북측의 우발적 상황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26일 발표한 다국적 특별조사팀의 조사 결과에서 북한군의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우발적 상황이라는 한국합동참모본부의 판단과는 엇갈리는 겁니다. 또한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군의 대응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해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6일 유엔군 사령부가 비무장지대 총격 사건에 대해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린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즉각 입장을 내고 조사 결과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현장 부대는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대응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며 대응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후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 등 약 237만 명이 27일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등교 수업이 미뤄진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와 유치원 교육을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등교를 예정대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과 경기, 경북 일부 학교와 유치원에서 등교와 등원을 미루기로 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가 보건 역량이 취약한 아프리카의 질병 대응 당국과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외교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측은 현재 각국이 시행 중인 봉쇄 및 통행 제한 완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한국이 강제 봉쇄를 하지 않으면서도 방역에 성공한 원인 등 방역정책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확산에 대한 선제적 대비,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추적관리,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주요 정책으로 소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향후 홍콩의 금융경제 중심지 지위 유지에도 의문을 표시했다고 백악관 대변인이 현지 시간 26일 전했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요약 보고에서 중국의 홍콩 보안법 추진과 관련해 미 행정부의 중국 정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직접 홍콩 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미국은 만약 중국이 법을 제정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브라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4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브라질 보건부는 현지 시간 26일 언론 요약 보고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16,324명 많은 39만 1,22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24,512명으로 전날보다 1,039명 늘었습니다. 하루 사망자는 미국의 592명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상황입니다. 브라질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전 세계에서 각각 2위와 6위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김민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 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었잖아요.
네.
이 회의에서 핵 전쟁 억제력 강화 그리고 격동 상태 논의를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을 통해
네.
이 회의 좀 배경이 뭐냐 이걸 좀 물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이 지난 26일 데일리 NK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전략 무력이라는 걸 표현을 했는데
네.
이것은 이제 북한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까지 다양한 그 신형 무기들을 시험 발사했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초대형 방사포나 뭐 대구경 방사포 그리고 이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종류도 시험 발사를 했는데 이거를 뭔가 전력화하는 거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네.
SLBM 같은 이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의미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사태가 한창인데 이 시점에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밝힌 배경은 또 뭘까요?
네, 내부 고위 소식통은 뭐 앞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무슨 핵실험이나
네.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실전 배치된 이 중거리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좀 실전 배치하고 이에 맞게 뭐 전술이나
네.
뭐 군대 재편을 하는 뭐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니까 내부를 좀 다독이기 위해서 이번에 그 확대 군사 회의를 한 걸로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에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을
네.
했잖아요. 어쨌든 이번에는 뭐 그런 건 아니고 중단거리 네. 위주로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군 고위 인사를 승진시킨 것도 혹시 이와 관련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내부 고위 소식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네.
이번에 군대 그 고위 인사 그 인사 문제를 한번 봐보면
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리병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이 선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 이 사람은 핵과 미사일 개발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네.
주요 무기 시험에서 늘 김 위원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해온 인물이고요. 그리고 박정천 총참모장 군 차수로 승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사람이 이제 김 위원장이 포무력을 뭐 중심으로 한 어떤 훈련이나 이럴 때 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 뭐 신형 방사포, 뭐 대구경 방사포 뭐 이런 포 무기들이 새롭게 개발됐기 때문에
예.
앞으로 또 포병을 뭔가 좀 강화해서 어떤 전략을 좀 짜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인사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실전 배치 함께 또 해군 기지의 편제나 승진도 이루어졌다고 소식통은 전해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 북한 당국이 핵무사일 그리고 포 무력을 중심으로 전시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소식통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도 북한의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발언에 주목을 하고 있던데요.
네.
이 북한 내부 소식통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나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미국이 금지하는 금지선, 그러니까 레드 라인을 넘게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뭐 미국 본토를 뭐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대한 논의나 움직임은 없었다고 전해왔고요. 다만 미국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네.
미국과의 협상이 그러니까 북한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그때는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통이 최종적으로 북한이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언급한 것은 뭐 미국을 압박하기보단 한국이나 일본을 압박을 하고 또 군 내부를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가 크다고 봤는데요.
네.
아무튼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실제로 배치된 무기들을 살펴보면 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나 뭐 일본 쪽을 좀 겨냥한 그런 무기 또는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무기들을 배치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무기보다도 좀 평화롭게
네.
다 같이 잘 지내는 방법을 좀 생각해 주면 더 좋을 텐데 말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최근 평양 타조목장에서요. 암컷 타조 80여 마리가 갑작스럽게 폐사를 해서 북한 당국이 방역 조치를 취하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평양 소식통이 26일 데일리 NK에 전해온 소식인데 이달 중순에 있었다고 하고 그 타조 목장이 평양시 순안 구역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암컷 우리에서만 선물 타조 80여 마리가 무리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데 뭐 이 사고가 터지면서 암컷 그 우리를 폐쇄를 했고요. 그리고 중학 방역소가 투입돼서 방역에 나섰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평양 타조 목장 뭐
네.
중요한 목장인가요?
네, 중요한 목장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 8월에 개건 사업 리모델링을 좀 마쳐서
예.
준공식을 연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관광 사업에도 좀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이 굉장히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실제 이곳 타조도는 당 자금으로 사들여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물했다.
아.
그런 의미로 선물 타조라고 불린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선물 타조군요.
그런데
이 타조가 갑자기 폐사한 원인은 혹시 밝혀졌나요?
일단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정확한 원인은 해명은 안 됐고
네.
일단 증상이 이달 중순에 갑자기 타조들이 거품을 물고 늘어지거나 발작 증세를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예.
목장에 있는 뭐 기사장 수의사들이 달려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지만 타조들 이상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서 결국 집단 폐사를 했고 우선은 수의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타조들이 떼죽음을 당한 이유가 먹이 문제 때문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원인은 아직 모르고 문제는 이제 현장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게 김정은 위원장 선물 타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잘못될까 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북한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정확한 취향이 어떤 건지 사실 많이 궁금한데요. 뭐 어떤 뉴스를 더 듣고 싶다, 어떤 노래를 좋아한다 이런 반응을 좀 들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름 여러분들의 하루 정리에 좀 더 의미 있고 즐겁거나 또 편안한 쉼표를 찍게 해드리고자 노력은 늘 하는데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대중가수들의 음악은 뭐 아무 노래나 들려드려도 좋아해 주실까요? 그래서 지코의 아무 노래 들어볼게요. 그런데 노래 참 괜찮습니다. 제목만 그렇지 그저 그런 아무 노래가 아닙니다. 아무 노래 듣고 올게요.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뉴스들을 더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더 넓은 뉴스. 오늘도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자, 남북 분단 이후 70여 년간 미지의 땅으로 남아있던 곳이 바로 비무장지대입니다. 여기에서 예. 문화재 실태 조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있다죠?
예, 최근에 발표된 뉴스인데요. 문화재청이 접경지역, 평화지역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경기도, 강원도와 함께
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위해서 문화자연유산 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1년 정도 기간을 놓고 네. 추진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첫 번째 조사 지역은 경기 파주에 있는 대성동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 26일서부터 조사에 들어가서 29일까지 우선 첫 번째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비무장지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단어잖아요.
예.
정확히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비무장지대를 사전 찾아보면요.
네.
전쟁이나 분쟁 등으로 휴전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나라들 사이에서
네.
상호 간의 협약에 의해서 군사활동을 하지 않기로 한 지역, 여기를 비무장지대 이렇게 뭐 중립지대라는 말도 쓰는데요.
네.
DMZ 이렇게 또 영어 줄임말로 쓰기도 하죠.
예.
유럽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서 비무장지대가 됐던 라인란트가 비무장지대의 상징처럼 느껴지는데
네.
지금은 전 세계에서 비무장지대 하면은 주로 한국의 이 DMZ를 많이 가리킵니다.
네.
그만큼 한국 DMZ는 전 세계의 거의 유일한 분쟁의 상징으로 이렇게 읽혀지고 있는데요. 한국 전쟁 이후에 예, 군사 분계선이라는 게 설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북이 각 2km씩을 딱 선을 그어요.
네.
그래서 이 2km 안에는 서로 무장하지 말자. 여기에는 아무런 그런 무기들도 놓지 말고
네.
또 심지어는 군인도 배치하지 말고 이 2km씩은 서로 떨어지자.
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무장지대의 남쪽 경계를 SLL, 남방 한계선이라고 하고 북쪽 경계를 NLL이라고 해서
네.
이제 북방 한계선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요. 남방 한계선 안으로 들어가려면
예.
유엔군 사령부에서 발급한 통행증이 있어야 돼요.
유엔군이요?
예, 그러니까 네. 철저하게 출입이 통제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래로는 또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를 줄여서 네. 민통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민통선은 일반 민간인들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 민통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나
네.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나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고
네.
그 안에서 또 남방 한계선 안으로 들어가려면 또 유엔이 발급한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이런 철저한 관리가 되는 곳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오랜 세월 그렇게 엄격한 통제하에 있게 된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 오히려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여기를 생태학자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네.
사람이 70여 년간 건드리지 않은 그런 자연 환경으로서
네.
굉장히 그 대표적인 그런 곳이 한국의 DMZ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남북이 만일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 최고의 청정 자연유산이 되는
네.
그런 곳이 바로 놀라운 이렇게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DMZ입니다.
네, 그러게요.
사실은 한국전쟁과 휴전 이후에 비무장지대가 된 이후에 자연 스스로가 파괴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사례로도 굉장히 놀라워요.
네.
왜냐하면 한국전쟁 당시에 특히나 이 비무장지대 주변으로 얼마나 엄청난 전쟁들이
그러게요.
서로가 한 뼘이라도 더 네.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던 곳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제 그곳이 70년 동안
네.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연구 가치가 있는 자연 환경 유산이기도 합니다.
네, 뭐 사실 자연이 사람 손을 안 타고 70여 년을 보존되는 것 찾기가
힘들죠.
참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인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여기에
네.
뭐 사냥, 사양노루, 노루, 멧돼지, 고라니 등등 해가지고 대략 야생 동물과 식물
네.
이렇게 생물종이 그 전체 종 4,873종이 살고 있대요.
네.
그래서 한반도에 있는 생물 중에 약 20% 정도가 서식하고 있는데 특히
예.
멸종 위기종인 식물들이나 또 야생 동물들이 더러 발견이 되는 거죠.
뭐 호랑이도 그런 혹시 있나요?
이게 있잖아요.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네. 근데 전문가들은 호랑이가 있을 확률은 적다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양쪽이 완벽하게 철책으로 분리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전서부터 이 안에 살고 있었던 호랑이가 아니라면은 이제 있을 수가 없는데 네. 호랑이란 동물이 굉장히 이동을 많이 하는 동물이에요.
네.
이제 한 곳에 딱 머물러 가지고 터잡고 사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 뭐 백두대간을 갖다 오르내리면서 살았던 그런 그 생물이라서 요 그러니까 전체로 4km 정도 폭에 그 안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 근데 증언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영국의 유명한 동물학자인 칼 슈커라고 하는 사람이 네. 발표한 적이 있는데 한 미군의 아들이
네.
1950년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아버지가 여기서 블루 타이거를 봤다.
블루 타이거요? 그러니까
푸른색 털이 있는 타이거를 네. 봤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학자 칼 슈커가
네.
여기에는 정말 희귀한 종이 살 수 있을지 모르니
네.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호랑이가 진짜 여기에 살고 있을지. 근데 네. 굉장히 가능성이 좀 적다고 네.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뭐 그래도 다양한 그만큼 멸종위기의 동물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깨끗한 환경이라는 걸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만 들어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상상만 해도 놀라운 이런 신비한 느낌의 공간일 것 같은 비무장지대. 그런데 그런 청정지역도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철저망으로 가둬진 상태를 유지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아까 호랑이 얘기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호랑이는 사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특히나 산 지역을 네. 돌아다니면서 사는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사냥을 네.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철책으로 가둬져 있는 곳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본연의 어떤 야성과 그리고 특성들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생 동식물들에게 필요한 것이
네.
그 동물이 야생에 살면서 지녀야 되는 특성들을 잘 유지하는 것인데
네.
근데 여기는 사실은 생태 통로도 없고 막혀 있고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교배가 일어나도 거의 자기네들 친인척끼리
네.
동종 교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근친 교배 때문에 유전자 다양성은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더더욱 이제 문제가 될 수 되기가 높다. 그리고 식물들 중에서도 이제 동물 등에 의해서
네.
이렇게 그 씨앗을 퍼뜨리고
그쵸.
그런 저 식물들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살아남기가 좀 어려운 곳이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 철책선은 걷어내야 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게 긴장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지역은 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예전에
화공작전 네.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아,
씨앗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네. 울창한 나무들은 다 잘라버렸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지만 이렇게 화공작전 잘못하다가 또 지뢰가 막 터져요. 그러면 이
네.
지뢰가 터지는 것 때문에 또 주변이 또 훼손이 되죠. 그러면 또 자연이 또 치유하고
네.
이런 것들이 반복돼 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빨리 이 지뢰라든가 이런 것도 걷어내야 되고 철책선을 걷어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전체가 사실은 불발탄이나 지뢰 밭이라고 봐야 돼요.
네. 저 그러면 뭐 이거를 뭐 철책선을 걷어낸다고 해도 철조망을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한 조사 작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조사를 잘해서 네. 어디를 이제 잘 걷어낼 것인가. 전체를 다 지뢰를 걷어내고 또 불발탄을 제거하는 것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여기는 누가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20년이 걸린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군요.
네. 그래서 사실상 그 네. 20년 동안 지뢰만 걷어내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안전구역들을 네. 만들어내서 안전구역과 안전구역들을 또 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안전한 지대들
네.
그래서 돌아다니기가 이제 허락이 되는 그런 지대들만 걷어내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될 텐데 아무튼 지금 문화재청이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네.
국방부 통일부 유엔사와 협의를 해서 비무장지대 문화재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계속 마련해 왔었고요. 이번에 이제 국립문화재연구소랑 경기문화재단,
네.
강원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화, 자연, 세계, 유산 등의 분야별 연구자 55명이 조사단을 구성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실태 조사를 하는데 파주 대성동 마을을 비롯해가지고 판문점의 네. 공동 경비 구역이라든가 또 태봉 철원성이라든가 여기는 진짜 중요한 역사 문화유산이거든요.
예.
또 고성의 최동북당 감시 초소 우리가 이제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서글픔을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여행들만 또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요런데 대암산 대우산 천원보호구역이라든가 건봉산 천원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네. 40여 개소를 다 연구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러한 실태조사가 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가 궁금한 게 사실 90년대 후반부터 남한과 북한이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고 조사하고 뭐 함께 비무장지대 보존하면서 개발하자 이런 논의와 노력들은 사실 계속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뭐 지금까지도
예.
이렇게 결국은 미뤄진 형국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주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
네.
이 실태조사는 남쪽만 해서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북쪽과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한이 함께 공동으로 조사단을 꾸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공동 조사단을 꾸리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문화재청에서의 계획은 뭐냐면 더 이상 이 연구 조사를 늦출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놓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측면에서 비무장지대 전역의 문화 자연유산에 대한 최초의 종합조사라고 하는 그런
예.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
정말 남북한이 만나야 된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요.
네.
남한이든 북한이든 먼저 이제 야생동물들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생태로부터는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조사를 좀 해야 되거든요. 남이든
네.
북이든 일단 빨리 조사를 하면서 철책선 걷어야 될 때가 어디인지 생태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은
네.
먼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돼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긴 한데 이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얽힌 문제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네.
솔직히 또 이 DMZ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서
네.
특히 각 개별 기초 지자체들에는 이 접경 지역의 지자체들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요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여기에 자신들의 어떤 토지가 있었던 분이라든가
네.
또 이런 곳들을 잘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천혜의 자연 환경은 인위적으로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
그렇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그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개발의 어떤 그 손길은 최소화하면서
네.
그리고 역사적 흔적들은 충분히 이제 되살려 놓으면서 거기에는 이제 가슴 아픈 분단과 고립의 역사도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곳을 최대한 자연 그대로 놔둘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고민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자연 생태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모델로 삼아서
네.
이제 남과 북이 함께 여기는 편안하게 이렇게 관광지로서 서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역사와 문화와
네.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그러면서도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역사 교육의 공간으로
네.
남아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근데 결국 통일이 돼야만 이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통일이
네.
그러니까 최소한 자유왕래 정도. 통일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자유왕래가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남과 북이 서로가 이웃으로 살 수 있다면
네.
분명히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 꿈꾸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공간 그대로 버려두지 말고
네.
또 계속해서 싸우는 걸로 허비하지 말고 좀 적극적인 어떤 만남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제사회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이렇게 발전을 저희가 좋게 시켜나간다면은 정말 뭐 세계 유일의 그런
그렇죠.
자연유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네.
평화로를 걸으러 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관광산업도 막 활성화되고
예.
네, 좋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뭐 이 비무장지대 생태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가끔 보면요. 뭐 너무 아름다워요.
예.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꼭 마음과 뜻을 잘 맞춰서 비무장지대를 함께 제대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 과 함께한 더 넓은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사람이나 일, 물건이 있기도 하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인 사람이나 그 무엇이 있기도 하죠. 뉴스통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 괜찮은, 매일 만나고 싶고 그 소리가 듣고 싶은 여러분의 친구, 그런 존재가 되면 참 좋겠네요. 스윗소로우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이젠 듣는 감아도 난 너를.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수요일에는 다양한 스포츠 관련 소식 알아볼 텐데요. 전태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스포츠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코로나19 여파로 2020 도쿄올림픽이 내년 7월로 1년 연기가 됐습니다.
네.
이때만 해도 시간이 참 충분해 보였는데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과연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다시 증폭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쿄올림픽에 대한 이모저모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원래라면 올해 7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죠.
예, 맞습니다.
이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올림픽이 그럼 아예 취소될 가능성까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실제 개최 여부가 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토마스 바흐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영국 BBC와의 회견에서 내년에도 올림픽을 예정대로 열지 못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돌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바흐 위원장은 또 아베 총리도 내년이 최후의 옵션이다. 그러니까 이 최후의 선택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되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예상되잖아요.
네.
이 재연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도 일단 재연기는 없다고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네. 네,
도쿄올림픽 준비 상황을 감독을 하는 존 코츠 국제올림픽위원회 조정위원장은
네.
오는 10월이 좀 대회 실제 이 개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 코츠 조정위원장은 호주 언론이 주최한 원탁회의에서 올해 10월까지도 이렇게 봉쇄 조치이 보이면요. 대회 개최에 관한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10월을 좀 중요 시점으로 꼽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뭐 얼마 손실이 추산된다 뭐 이런 통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있나요?
네. 네. 1년 연기에 따라 이 시설 유지비 및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최소 3조 4천억 원, 그러니까 약 27억 4천만 달러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좀 각종 언론이 좀 이런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보통 이 3조 정도 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3천 명에서 5천 명의 이런 조직위 직원들을 좀 계속 고용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이 올림픽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 문제로
네.
일본 정부와 그리고 올림픽위원회 모두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이 또 지금 개최국이잖아요.
네.
반응이 좀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 도쿄올림픽이 내년 열리지 않으면 취소될 것이라고
네.
아까 제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일본이 이에 대해서 발끈을 했습니다. 일본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 니폰에 따르면요. 일본 조직위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우리는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자신들의 임무는 좀 일정이 새로 잡힌 내년 여름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거든요. 예, 좀 사실 이렇게 일본이 좀 발끈을 하는 이유도
네.
올림픽이 취소되면은 진짜 그 일본이 입게 될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이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상당히 예민한 분위기입니다.
네, 일본 입장에서는 뭐 막대한 적자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개최를 어떻게든 강행해야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유권자 70%가 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할 수 없다고 할 때도
네.
일본은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네, 그 모시 요시로라는 네. 도쿄올림픽 대회조직위원장이 2년 연기안을 제안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아베 총리가 일본의 기술력은 떨어지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해서 1년 내 개최를 이렇게 고집하고 강행한 바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다던데요?
예, 맞습니다. 좀 네. 올림픽 예선전은 어떻게 진행될지, 뭐 무관중 방식일지, 아니면 좀 이 도쿄 체류 기간 동안 선수들의 건강은 어떻게 보장받을지,
네.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열릴 올림픽이 어떤 형식으로 치러질지는 좀 모든 것이 지금 미궁인 상황입니다.
네.
네. 그 무토 도시로 도쿄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은 좀 우리 모두 올림픽 대회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필수적 요소들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시간이라면서 도쿄에서 열리게 될 대회는 새로운 올림픽, 새로운 패럴림픽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뭐 선수단 격리, 경기장 관객 입장 제한 뭐 이런 다양한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2021년에 올림픽이 개최가 되더라도 선수단 개막식 입장 행진은 볼 수 없을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2020 네. 도쿄올림픽이 내년에 열리더라도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이 선수단의 개막식 입장 행진은 좀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또 올림픽의 백미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네. 니온 게이자 신문은 23일 이 도쿄 대회 조직위원회가 코로나19 전염 위험을 높이는 밀집 환경을 피하면서
네.
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막 행사를 대폭 감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 핵심은 이 개막 행사의 간소화, 그러니까 선수단 입장 행진을 없애고 참가자 규모를 좀 대폭 줄이는 것에 현재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네, 뭐 말씀드렸지만 이 개막식 선수단 입장 행진 성화대 점화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잖아요.
네,
좀 아쉽긴 네. 하지만 선수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네요.
네, 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개막식에서 올림픽 행사 중 가장 밀집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게 이 입장 행진과 성화대 점화기 때문에
네.
좀 이런 것들을 아예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입장 행진을 하지 않을 경우 이 개회식 시간을 대폭 줄이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선수들이 입장 순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서 이런 몰려있는 상황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인데요. 일부 대회 조직위는 이 개회식에 참가하는 선수단 규모를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조직위는 총 4차례인 이 올림픽, 네. 패럴림픽, 개폐회식을 좀 합동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전태우 기자는 올림픽이 내년에 무사히 열릴 것으로 보나요? 아니면 네. 뭔가 연기가 될 것 같나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도쿄올림픽이 좀 무사히 열리려면
네.
백신 개발이 일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내년까지 이게 상용화될지는 현재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도 보도한 게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올림픽을 강행해야 할지 아니면 취소해야 할지 좀 누구도 확실하게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나요?
네, 뉴욕타임스도 모르겠다는 걸 네. 전태우 기자에게 물어서 좀 미안하네요. 네, 어쨌든 네. 오늘도 잘 들었고요. 200여 개국 1만 천여 명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의 발목까지도 잡고 마는 코로나19. 정말이지 징글징글합니다. 코로나가 얼른 종식돼서 정상적인 올림픽이 열리길 기대해봅니다. 전태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ABC, easy as one, two, three. All simple as do, re, mi, ABC, one, two, three, baby, when we go. 신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저는 게임을 잘 못하는데요. 복잡한 규칙이 많거나 하면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게임을 거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저한테 아 하나도 안 복잡해 쉬워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참 쉽다는 표현 이렇게 씁니다. It's very straightforward. 복잡하지 않아. 네, straightforward 이 말은요. 간단한, 쉬운, 솔직한 이런 뜻의 단어인데요. straight 가 똑바로 일직선으로 바로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앞을 뜻하는 forward가 붙어서 간단한이라는 뜻이 된 겁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부딪혀보고 해보면 훨씬 쉬운 경우도 많죠. 그렇게 쉽게 즐겁게 헤쳐나갈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It's very straightforward.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5월 28일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함남 남부와 황해도에 새벽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3도, 해산 7도, 강계 11도, 개성 청진 12도, 평양 신의주 사리원 해주 함흥 13도, 원산 15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14도, 해산 20도, 개성 해주 청진 21도, 평양 신의주 사리원 원산 23도, 강계 24도, 함흥 25도입니다. 이어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3.3% 상승한 $34.3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금값은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7% 하락한 $1,705.6를 기록했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714.76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드류 월터 미국 국방부 핵 문제 담당 부차관보는 현지 시간 26일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미국이 꽤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터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에 대한 미국의 추정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월터 부차관보는 북한이 잠재적 핵무장 상대의 수준은 아직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미국의 억지가 충분하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강력한 핵 능력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까지 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지난 5월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총격 사건에 대해 북측의 우발적 상황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26일 발표한 다국적 특별조사팀의 조사 결과에서 북한군의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우발적 상황이라는 한국합동참모본부의 판단과는 엇갈리는 겁니다. 또한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군의 대응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해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6일 유엔군 사령부가 비무장지대 총격 사건에 대해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린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즉각 입장을 내고 조사 결과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현장 부대는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대응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며 대응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 등 약 237만 명이 27일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등교 수업이 미뤄진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와 유치원 교육을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등교를 예정대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과 경기, 경북 일부 학교와 유치원에서 등교와 등원을 미루기로 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가 보건 역량이 취약한 아프리카의 질병 대응 당국과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외교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에선 고3 학생들 외에 많은 학생들도 제2차 등교 계약을 시작했다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그런데 계약을 좀 더 연기한 학교들도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이틀 안에 빨리 종식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역에 최선을 다해가면서 순차적으로 등교 계약을 시도하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이 더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학생들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 계약을 안 할 수도 없고 해도 문제고 진짜 힘드네요. 북한의 경우도 지금 비슷하겠죠? 우리 남한과 북한의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가 더 조심도 하면서 힘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건강 더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에 우울하거나 슬프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저도 사실 문득 우울해지곤 한답니다. 한국에서 최고로 랩을 잘하고요. 노래도 잘하는 여성 가수입니다. 윤미래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굿바이 새드니스, 헬로 해피니스. 세상의 모든 우울함과 슬픔들이여 굿바이, 그리고 행복한 일들만 우리에게 헬로우 하면서 오길 바랍니다. 우린 내일 또 만나요.